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이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이 비무장 지대 내 감시초소 GPE를 복원하는 등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미 국무장관이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 국제질서 형성에 큰 족적을 남기면서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김영건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지난 27일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The DPRK is unabashedly trying to advance its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by testing ballistic.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염치 없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 실험을 통해 핵무기 운반 체계를 진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 대사의 발언 잠깐 들어보죠.
I strongly denounce and categorically reject the reflection of the indignatio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김 대사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날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다. 이는 철저히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대사의 발언을 보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윤 기자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를 좀 정리를 우선 좀 해주시죠.
예. 앞서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에서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핵무기 운반 체계를 진전시키려는 시도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공위성 발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서 로켓을 쏘아올리고 있는 이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채택한 이 복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켓의 머리 부분에 인공위성 대신에 미사일을 장착하면 이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네. 군사 정찰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핵무기 운반 체계의 진전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사실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국들이 자국에 대해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김성 대사 이번 발언에서 나온 맥락을 보면 인류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올린 것이 지금 이제 70년째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5천 개가 넘는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 유독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만 유엔 안보리가 비정상적이고 황당무계한 관행을 이유로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자주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서방국들 그리고 북한이 보는 이 우주체 발사에 대한 아주 근본적으로 엇갈린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북한의 김 대사 말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북한이 정당한 자유권 행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김 기자가 이분 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 정권은 계속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 때문에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밑바닥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핵무력 정책 또 법령을 공포하면서 밝혔던 미국의 정권 붕괴론 주장 셈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당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라면서 절대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특히 다양한 정찰 수단 개발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계속 고수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그 추종 무력 세력들의 위험한 군사 행동을 실시간 추적, 감시, 판별하고 또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적대적 공중 정찰 활동이 유례 없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자위권 차원에서 이런 군사 정찰 위성 등의 개발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군사적 준동 비판의 예로는 북한 정권이 단골 소재로 활용하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팩트 체크를 좀 하면 이런 북한의 자위권 행사 주장인 여러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은 정례적이고 또 방어적인 성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미국과 한국의 공통적인 입장인데요. 북한 정권은 거의 예고 없이 도발을 지속하지만 또 미국과 한국은 훈련 날짜 또 그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발표해서 위험도 줄이고 투명성을 추구한다는 게 뭐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거듭 강조하는 건 이 북한이 핵이 없었을 때에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다. 지금도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누누이 밝히고 있는데 북한의 김씨 정권은 계속 이런 미국 위협론 또 정권 붕괴론 주장을 하면서 자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주민보다 이 정권 보호를 위해서 계속 이런 무기 개발을 하면서 그 부실로 자위론을 펼친다. 이런 해석들이 이 서방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미국 대사와 북한 대사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통 이 유엔 회의에서는 서로 그 적대국끼리의 그런 토론이라도 상당히 그 예의를 갖추고 점잖은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이렇게 설전 벌인 것이 좀 드문 일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사국의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이제 안보리에서 자국 문제를 다룰 때 매번 참석해서 대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설전을 벌인 것, 그러니까 스스로 각자의 입장을 설파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맞받아서 말하자면 대응하는 그런 일이 이번에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또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김성 대사가 이제 당사국 대표로서 10여 분간 준비된 원고를 읽었고요. 여기에 린다 토마스 그린필스 유엔 대사 미국 대사가 앞서 한 차례 자신의 발언 순서가 있었음에도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고요. 그러자 김성 대사가 이번에는 또다시 발언권을 신청해서 이번에는 원고 없이 유창한 영어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북한과 미국은 단순한 비우호적 관계가 아니라 교전 국가 관계다. 네. 70년간의 실질적인 법적 현실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쪽의 교전 국가인 미국이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해서 여기에 맞설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고 제조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격앙된 설전을 벌인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유엔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성대사가 안보리에 이렇게 직접 참석을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운 건 어쩌면 달라진 국제정세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고 부르면서 이미 대응전술을 누누이 예고해왔기 때문에 사실 뭐 김성대사 이 북한의 주장이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년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인해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 다단해진 게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작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국화의 흐름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은 미중 전략 경쟁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라진 국제 정세를 반영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바뀐 세계 질서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북한 정부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는 계산을 북한 지도부가 했다는 해석이죠. 대표적인 예가 유엔 안보리의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 행보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2017년까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결의안에 이 두 나라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북한 정권의 모든 핵미사일 관련 대응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은 미중 갈등 등 여러 국익 문제 때문에 이런 방향 전환을 한 것이죠. 이 때문에 고강도 대북 결의로 상당히 고립됐던 북한이 이런 구도를 활용해서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나라의 지지를 받으면 북한은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에 종식된다면 이 북한 정권의 셈법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평양은 현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게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거듭 밝혔고요.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를 일축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국 대화라는 게 뭐 앞으로도 요원하다 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떨까요?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보면은 2018년에 이제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열렸는데 이것이 이제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의 대화나 또는 관계 개선 의사 또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사례가 실증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또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고 또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선제 핵타격 위협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나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을 물 건너간 것으로 보게끔 관측하는 사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김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준 대로 지금의 국제정세는 북한이 그동안의 극심한 외교적 고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또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이전에 비해서 훨씬 커졌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말하자면 매뉴버, 그 공간이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바로 네. 이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이제는 그 미국과의 대화,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 그리고 대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그런 희망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판단이고요. 바로 이런 배경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과 북한이 단 한 차례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보리는 이번에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뭐 역시 그 상임이사국들의 입장 일치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을 텐데 이번 상황도 좀 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김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결국 진전은 없었습니다. 27일 네. 공개회의에 결의안 채택이나 또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이 없었는데요. 우선 미국과 영국 등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북한 정권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단합된 안보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자세히 설명해드렸듯이 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부를 다시 두둔하면서 어떤 진전도 이제 없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이런 논리로 대응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사 훈련이 엄청난 규모로 진행됐다고 주장했고 중국 대표는 이 단골 소재죠. 이 한반도 불안정 우려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이 기회를 틈타서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연합 간 대결을 촉발하며 동맹국을 군사훈련에 동원해 한반도 긴장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중국이 펼쳤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구도는 이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바뀌기 힘들 것이란 점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이 서방 국가들의 대응에 더 부심이 깊어지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추가 제재에 대해서 뭐 걱정할 것 없이 지금과 같은 결의 위반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제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고 중요한 네. 것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 이런 한반도 문제 이해 당사국들이 한반도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사태 등에 사실 강대국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1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을 했지만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문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정상대화에서도 주요 의제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들이 한반도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이 제어판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시에 전 우려도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중국의 협력이 정말 필요할 텐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중국의 협력을 앞으로 얻어내는 것은 뭐 가능하지 않게 계속 가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긍정적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미일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대북 공조에 대한 협력은 매우 제한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이런 태도엔 이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보단 철저히 자국의 이해관계 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정권이 러시아에서 첨단 군사 기술을 얻는 걸 중국은 달가워하진 않죠. 지역 불안정을 더욱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그렇다고 첨단 기술을 획득하는 걸 막으려는 미한일의 노력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면서 이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주도가 아니라 중국의 주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매우 확고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은 미국과 협력의 필요성과 위기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또 신냉전과 같은 승자 독식 게임 대신 경쟁 영역을 성숙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공동인식에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지만 그 에이펙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는 시진핑은 계속 자신의 한국 방문은 또 한중 정상회담을 한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 긍정적 전망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18 남북 군사 합의의 파기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등지에서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전학규 대변인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인 보건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 대변인이 밝힌 북한의 노골적인 보건 조치라는 게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한국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요. 이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파괴되거나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죠. GP11개소에 북한이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했고요. 임시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중화기를 반입했고 아울러서 서해 해안포의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요, 서해 그 북방 한계선 인근 해안포 입구에 설치된 문은 닫아놓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이 한두 개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런 그 북한 측의 동향은 그 한국 당국이 여러 가지 이제 열 영상 장비나 이런 촬영을 통해서 공개를 한 사안이고요. 또 이밖에도 이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에서 사실 그 경계병들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비무장으로 경계를 서도록 그렇게 합의가 돼 있었는데요. 네.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한국 측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9.19 합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네.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당장은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 레이더를 추가 운용해서 뭐 대북 탐지력을 끌어올렸고 대공망과 관련해선 패트리엇과 또 천궁2가 전투 대기 상태로 돌입했다 이렇게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요. 예. 한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전면적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화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국민 보호를 위해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역대 남북 합의 중에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 합의다라고 이제 다시 비판하면서 폐기하는 게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요. 북한 정권의 군사 조치 복원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될 뿐이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때와는 달리 9.19 군사 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위해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런 군사 합의 파기에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오판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동같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보조를 맞춰서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즉강 끝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네, 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대로 응징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북한 정권의 도발에 무관용 응징 원칙으로 상대하겠다는 뜻이죠. 신 장관은 지난 10월 장관에 취임하면서 이 원칙을 바로 내세웠는데요. 당시 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서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할 것이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원칙이 있는데 이세 가지 즉강 끝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북한 정권을 겨냥해서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이 즉강 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 이렇게 거듭 지시를 했는데요. 한국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 식량난, 경제난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이런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 쏘아올린 군사 정찰위성이 미국과 한국의 주요 시설들을 촬영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아직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사진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예, 사실 북한 측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는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군 당국은 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성이 안착을 제대로 했다고 해도 정식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이고요. 그 맥락은 이 군사정찰 위성을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또 영상의 품질을 보완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공개한 영상 촬영 표적 위치 그리고 위성의 해당 위치 통과 시간이 대체로 부합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실제로 주장하는 사진들을 공개하면은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되겠죠. 어쨌든 북한은 이번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 또 한국 내 군사시설, 또 나아가서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까지 이렇게 다양한 말하자면 전략적 시설들에 대한 사진 촬영이 이뤄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 파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주한 미군 사령관 같은 분도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긴장이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분석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권이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천명하면서 평양의 도발과 남북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이제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게다가 앞서 또 설명해드렸듯이 북한의 내부 불만에 따른 평양의 도발 가능성 경고도 나오고 있어서 이 긴장 완화가 이제 매우 시급한데요. 이 한국 입장에선 빈틈없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넓고 긴 안목의 정치적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지난 수년 사이에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한미일 북중로의 그 블록화 이제 경향이 뚜렷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미중 간의 이제 정상회담 등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도 이제 조금씩 감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장밋빛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타깃책을 내놓거나 희망적인 이제 그 전망을 하는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외교의 거목 또 전설로 불리우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타계와 관련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간단히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뿐 아니라 국제 외교가의 전설이고 거목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100년 전 1923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요. 당시에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서 15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최고 명문이죠. 정치학 학사 박사를 거쳐서 국제정치학 교수로 재직했고요. 이 과정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그 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현직 대통령 12명에게 외교정책을 조언한 인물입니다. 특히 리처드 닉슨 행정부 그리고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부장관 백악관에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막강한 말하자면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1972년에는 닉슨 대통령과 당시의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수교의 토대를 닦았고요. 소련과는 데탕트 그러니까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지만 그 베트남전 당시에는 하노이 폭격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북폭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배경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사망했고요. 이 때문에 인권단체나 반전단체 등으로부터는 이 전범의 딱지가 붙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잡지죠. 롤링스톤이 이번에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부흥 소식을 전하면서 그 기사의 제목을 집권 세력이 사랑한 전범 헨리 키신저 마침내 죽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네.
라틴 아메리카 칠레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기도 해서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키신저 전 장관의 핵심적인 업적은 베트남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을 통해서 197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키신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나 도덕의 관점, 그런 가치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이익 그리고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국제 현안에 접근하는 그런 리얼 팔리틱, 그러니까 현실주의 접근을 취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키신저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4대 강국의 남북한 교차 승인을 제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미북 대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정리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키신저 장관은 사실 한반도 문제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고요. 아주 핵심적인 것은 굳건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가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무장관 재직 시절에는 미국과 중국, 소련, 그리고 일본, 이렇게 한반도 주변 네 나라가 남북한을 교차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15년 정도가 지나서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북한은 이제 교차 승인 대상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제외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찌감치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나서 조언을 상당히 여러 차례 들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키신저 전 장관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북한과의 톱다운식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면서 좋게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소식, 남북한의 9.19 군사 합의 파기에 따른 파장, 그리고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 타계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김영관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깬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지 궁금하시죠? 조성민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미국의 미술계의 한 획을 긋게 되는 여성이죠.
네. 미국 내 뉴욕에 있는 세계적 명성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일명 메트로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관이고요. 네. 뉴욕 현대의 미술관 모마라고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곳을 꼽으라면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이 될 텐데요. 네. 이 구겐하임 미술관 그룹 전체를 여성이 이끌게 됐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면 일단 그 외관이 참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 곳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인물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미술관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구겐하임 미술관의 설립자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이 미술관은요, 미국의 거부이자 자선사업가였던 솔로몬 R. 구겐하임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네.
자, 이름을 들어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네. 1800년대 미국에 정착한 스위스계 유대계 집안으로 광산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이민자 가정의 아들 솔로몬 구겐하임 씨가 현대 미술을 수집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네.
구겐하임 미술관은 1959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근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불리던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씨가 디자인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예, 당시 건축가 라이트 씨는 건축물이 주변 자연 환경과 사용자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유기적 건축론 개념에 더해서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내부의 관람 동선을요, 나선형 구조에 계단 없는 경사로 구조로 지었습니다.
네. 이 미술관을 가보면 보통 여러 전시실이 여러 층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술관은 뭐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경사로를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관도 마치 달팽이처럼 둥그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독특한 미술관의 구조는 당시 미술계에서는요, 반발을 살 만큼 아주 파격적이었는데요.
네.
전통적인 사각형 전시 공간을 거부한 둥그런 건물 벽에 작품 걸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았고요. 건물 자체가 또 너무 튀어서 자기 작품을 걸지 않겠다는 예술가들도 있었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미술관은요, 건축가 라이트 씨 사망 후에 완공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요,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물의 가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2019년에 유네스코는 이 미술관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렸습니다.
네, 시대를 앞선 생각이 훗날에 인정을 받게 됐네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네스코는 당시 라이트 씨의 다른 7개 건축물도 함께 지정을 하면서 건물들은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론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인 건축가 라이트 씨에 관해서 미국의 유행하는 스타일에 반발하여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자연 세계의 원리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어진 그의 건축 작품은 유럽 건축계와 비평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건축 분야의 유럽 현대 운동의 여러 경향과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이 또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죠?
네. 스페인 빌바오에 있고요. 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도 세워지고 있는데요. 2026년에 개관할 예정인 이 구겐하임 아부다비 분관 규모가 거의 3만 제곱미터, 32만 제곱피트에 달합니다.
네. 자,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물 자체로 유명하다, 이런 내용 들어봤는데요. 자, 미술관으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예.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면요.
네.
반 고흐와 고갱, 칸딘스키, 모네 작품과 같은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작품뿐 아니라
네.
또 근현대 미술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추상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구겐하임 미술관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전 세계 구겐하임 미술관을 총 지휘할 여성에 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자, 이전에도 사실 각 분관의 여성 관장은 한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겐하임 미술관 전체 그룹을 총 지휘한다는 점이 미국의 미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자, 그 주인공은 현재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부총장을 맡고 있는 올해 61살의 미국인 여성 마리에 웨스터만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미술관 그룹의 임원이자 아랍에미리트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부총장인 웨스터만 씨가 전체 박물관 그룹을 지휘하는 최초의 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박물관의 제이 토밀슨 힐 회장은 신문에 마리에는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을 운영했고 미술계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으며 뛰어난 큐레이터이고 재능 있는 전문가를 유치할 것이라면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신문을 보니까요. 미술관 관장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예, 뉴욕타임스 신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마리에 웨스터만 관장,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한 곳인 윌리엄스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얻었습니다.
네.
웨스터만 관장은 미술사학자로 네덜란드 미술에 관한 책을 출간했는데요. 문화기관을 지원하는 앤드루 멜론 재단에서 수석 부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또 예술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뉴욕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일했고요.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이 클락 미술관 연구 부책임자로도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캠퍼스의 부총장이 됐는데 이곳에서 예술과 이문학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물론이고 스페인과 특히 아부다비 구겐하임이 완공되면은 이 미술관의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
네네.
자, 이런 미술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그 웨스트만 관장이 안고 있는 과제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을 보면요.
네.
웨스트만 관장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종차별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관행 문제라고 꼽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구겐하임 미술관 내부에서 있었던 그 인종차별 등의 관행에 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당시 리처드 암스트롱 관장에게 이 미술관의 큐레이터 부서가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서한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시위 속에서 박물관들이 고용과 관리, 전시 및 인수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한에는 편애, 침묵, 보복의 문화를 종식하고 채용 관행을 검토하고 유색인종 큐레이터 채용 보장, 백인 남성 전시 역사와 수집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신문을 보면요. 연간 약 12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구겐하임 미술관, 박물관의 정규 직원 약 280명 중에 유색인종은 약 70명뿐이었습니다. 박물관의 이사가 25명인데요. 그중에 23명이 백인이었습니다.
네. 자, 구겐하임 미술관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종차별과 성평등 개선에 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이에 대한 웨스트만 신임 관장의 대응 어땠을까요?
네. 자, 웨스트만 신임 관장 신문에 이런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2020년 서한을 포함해서 인종차별, 불평등한 작업 환경 등 혼란의 시기에 상처를 여전히 치유 중인 미술관을 인수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을 비난하는 박물관 내부의 항의 시위 후 입구를 일시적으로 폐쇄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현재 직면한 문제들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웨스터먼 관장은 매우 역동적인 4개 도시에 이 4개의 뛰어난 건물에 4개의 매우 독특한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장애물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날 박물관 관장에 대한 요구는 매우 복잡하고 또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술 작품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일은 물론이고 미술관 내부의 조직의 어떤 시대 흐름과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급변하는 지구촌 상황에 맞는 지도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여행시 최초의 여성으로 구겐하임 미술관 마리에 웨스트만 신임 관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12월에 소개해드릴 역사 속 최초의 여성은 미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목사였던 앤토와넷 브라운 블랙웰입니다. 네티라는 별명을 가진 앤토와넷 루이자 브라운은 1825년 뉴욕주 헨리에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체스터 지역 도서관 위원회가 만든 웨스턴 뉴욕 여성 참정권론자 웹사이트에 따르면 브라운의 부모는 기독교 신자로 매우 신앙심이 깊었고 그녀는 당시 뉴욕 북부를 휩쓴 많은 부흥운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의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받았던 브라운은 9살이 됐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선포할 만큼 조숙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그곳의 장로들로부터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성장 후 오벌린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신학 학위를 받으려 했지만 교수진과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타협을 통해 강의 참석과 설교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학위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878년과 1908년에 오벌린 대학은 그녀의 공헌을 인정해 각각 명예 문학 석사와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브라운은 오벌린 대학 재학 중 여성 권리, 금주, 노예제도 반대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앤투아넷 브라운 블랙홀은 신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교리에 영향을 받아 여성의 참정권을 주창했는데요. 1847년 오하이오 금주 연설, 헨리에타의 침례교회에서 여성 권리 연설, 1852년 뉴욕 시라큐스 여성 권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1853년은 브라운에게 바쁜 해였습니다. 그녀는 뉴욕시와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여성 권리 대회에 참석했으며 뉴욕시에서 열린 세계 금주 대회에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그곳에서 브라운이 발언을 시도하자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적대적인 청중이 소리를 질러 결국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욕의 사우스 버틀러에서 같은 해 7월 4일 독립기념 연설을 했는데요. 마침내 제1회중교회가 그녀를 목사로 안수함으로써 블랙홀은 1853년 미국에서 인정받는 교단의 최초 여성 목사가 됐습니다. 그녀의 안수는 당시 여성에게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으며 여성 권리와 성직 진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브라운은 이후 신학적 의견이 맞지 않아 자신을 목사로 안수했던 교회를 떠나 진보적인 유니테리언 교회에 합류했고 뉴욕시 빈민가와 감옥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1856년 사뮤얼 찰스 블랙웰과 결혼하고 이후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 시기에 그녀는 대중 연설을 줄였지만 과학과 철학책을 계속 집필했고 1870년대 말 남편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다시 연설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여성 참정권협회와 전국 미국 여성 참정권협회의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녀는 또한 여러 종교 행사에 참여했으며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의 All Souls Unitarian Church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20년 11월 여성 참정권 운동 선고자 가운데서는 몇 안 되게 투표권을 행사한 그녀는 이듬해인 1921년 뉴저지주에서 9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개신교회 첫 여성 목사 앤투아넷 브라운 블랙웰은 미국 여성 권리와 참정권 운동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행시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엎질은 물이다, 지나간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주이어스 리거스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id you buy the house?
No, I didn't. I was going to contact the real estate agent this weekend, but I learned that the house was already sold. I'm so upset.
Don't cry over spilled milk. You will find a better house. Did you buy the house? 그 집 샀어요?
No, I didn't. I was going to contact the real estate agent this weekend, but I learned that the house was already sold. I'm so upset.
아니요. 이번 주말에 부동산에 연락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팔렸대요. 너무 속상합니다.
Don't cry over spilled milk. You'll find a better house.
엎지른 우유에 울지 마세요. 한국 속담에 엎지러진 물이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유가 이미 엎지러졌는데 울어봤자 소용이 없겠죠.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까요.
Don't cry over spilt milk. When we cry over spilt milk, we are upset or sad about something bad we have done that cannot be undone.
우리가 엎지른 우유에 우는 건 우리가 지나간 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슬퍼하거나 속상해하는 겁니다.
This is another way of saying, what's done is done. You cannot change the past. So stop thinking about it.
다른 말로,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만 생각하세요.
If you spill milk, you cannot gather it back up and put it back in the container.
만약 당신이 우유를 엎질렀다면 통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We usually use the expression this way. There'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There'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엎지른 우유에 울어도 소용없다.
Spilled or spilt are both okay.
Spilled 또는 spilt 두 개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Some say this expression was first used in the mid-1600s in England.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1600년대 중반 영국에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ack then, the expression was no weeping for shed milk.
그 당시에는 no weeping for shed milk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같은 뜻이죠. Don't cry over spilled milk.
If old quotes and food expressions are still not working for you, there are other ways to state this idea.
만약 옛 인용문이나 음식 관련 표현이 대화에서 사용하기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난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표현 할 수 있습니다.
Dwell. Don't dwell on the past. You cannot change it. So why worry about it? You must move on and look toward the future.
Dwell, 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 wish I had invested in cryptocurrency.
Same here, but don't dwell on the past.
I wish I had invested in cryptocurrency.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Same here, but don't dwell on the past.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에 머무르지 마세요.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 왜 걱정하세요? 당신은 미래를 기대하며 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Don'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Don't dwell on the past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Get over it. Get over it.
극복해내요. Cling to something. 어떤 것에 매달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regret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Don't cling to the past. She's married now.
I regret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여자친구와 헤어진 거 후회해요.
Don't cling to the past. She's married now.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녀는 지금 결혼했어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cry over spilled milk. Don't dwell on the past. Don't cling to the past.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비오의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